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으로 인도되어서 본 환상 가운데 본 새 성전에 관한 모습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전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에스겔에게는 개인적으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라적으로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사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를 떠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감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 그리고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처음 포로를 잡혀갔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금방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돌아가기는커녕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도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에 25년째 되는, 그리고 성이 무너진 14년째 되는 그때의 첫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달 열째 날은 이런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날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4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날, 길갈에 진을 친 날이 1월 10일, 첫째 달 열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요, 희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0년마다 일곱째 달 열째 날인 이 속죄일에는 특별히 거룩한 해인 희년을 알리기 위한 나팔을 부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희년이라는 것은 자신의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종된 사람에게 자유와 소유를 다시 찾아주는,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희년이죠. 그런데 이 희년이, 희년에서 일곱째 달 첫째 날은 유대인이 일반적으로 평상시 생활 가운데 쓰는 민간력으로 계산하면 1월 10일이 됩니다. 희년에서 말하는 일곱째 달 열째 날이 유대인의 민간력으로는 첫째 달 열째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에스겔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 이 첫째 달 열째 날은 이 단순히 날짜만, 그냥 일반적인 날짜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로잡힌 지 25년째 되는 첫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일단은 이 유월절로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시켜준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의미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희년으로 볼 때는요, 이 희년의 50년 중에 25년, 절반이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는 이 희년의 이 절반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50년이란 희년 50년을 좀 다르게 좀 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이 희년이란 50년을 고통이란 시간으로 보세요. 50년째 됐나 회복이 된다면 이 기간 동안은 절망의 기간입니다. 그럼 이 25년은 절망 한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첫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 인생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절망 한가운데 있는 시점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무엇인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하겠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지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 어떤 분인가 계속 되새겨봤습니다. 사로잡힌 지 25째, 성이 무너진 지 14년째, 그날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임하셨을까?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계속 물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임하셨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떠올렸던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을 선언하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회복을 선언하시며 희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에게 희망을 부어주시기에 에셀에게 권능을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셀에게 권능을 임하셔서 그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스라엘 땅 그리고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에셀에게 이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보고 남쪽을 보니까 성읍 형상 같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을 그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성읍 형상 같은 곳. 그곳에 도착하니까 어떤 사람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롯같이 빛난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보니까요.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삼줄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삼배를 원료로 만든 줄자입니다. 삼배 아시죠? 이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좀 한다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로 만든 줄자. 이 세마포라는 것은요,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거룩한 옷을 만드는 이 재료를 가지고 거룩한 성전을 재기 위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손에는요,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들고 있었습니다. 5절 한번 보시면 이 측량하는 장대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것. 이것을 여섯 척이 있다고 하는데요. 표현하면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보통 규비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 규비 거의 대부분이 45cm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너비 정도 더한 것. 이것을 하면 약 52cm 정도 됩니다. 한 척이요. 근데 이게 여섯 척이 있습니다. 환산하면은 한 3m, 3m 12 정도 되는 긴 작대. 근데 이 측량하는 장대 원문을 보면 갈대 줄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가늘고 긴 3m가 넘는 줄. 이렇게 이제 들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떠올랐던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혹시 그 맞춤복 집에 가보셨습니까? 맞춤복 집에 가면요, 이 디자이너가 어떻게 했냐면 줄을 항상 목에 메고 있어요. 목에 메고 줄자를 짝대기를 딱 들고 있어요. 마치 그 모습이 저는 계속 떠올랐어요. 에스겔이 이 성읍에 갔는데 그곳에 이제 롯같이 빛난 사람이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 롯같이 빛난 사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잘못하면 이제 욕처럼 들릴 수 있어서 롯같이 빛난 사람.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천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천사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이 롯 같이 빛난, 다르게 말하면 롯 빛깔이 나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에스겔에 한번 표현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1장 7절을 보면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이제 이 하나의 형상을 봤는데 그 형상의 모습이 이제 마지막 보면서 광낸 구리 같이 빛나는 형상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광낸 구리, 그러니까 노시죠. 똑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지금 문 앞에서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천사가 이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왔다. 즉 여기에서 데려온 이유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본 것을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곳까지 데려온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녹같이 빛난 사람에게 이제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줄 텐데 이것을 보고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여기서 하나의 사명을 받은 것이죠. 또 다른 사명이죠. 이제는 앞으로 보게 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스겔이 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된 이 성전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사람이 만드는, 어떤 사람이 만들기 위해서 보여주는 환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드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축을 위한 설계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즉 이미 지어져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전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는 보고 감탄하고 거기에 대한 숨은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나가실 하나님의 희망이 얼마나 크고 견고하고 위대한지 보고 생각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녹과 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에게 이 성전을 보여주면서 전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절을 보시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제 앞으로 이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동일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제 강의 안에 제가 그림을 좀 두 가지 그림을 넣었습니다. 평면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성소대의 모습이 나오는데 혹 잘 안 보시면 뒷면을 보시면 더 크게 그림을 확대해 놨습니다. 이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에스겔은 환상 중에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이 담을 보는데 이제 이 롯 같이 빛난 사람이 이 담을 측량합니다. 측량하니까 두께가 얼마입니까? 한 장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이도 높이도 한 장대, 높이와 두께가 한 장대, 즉 여섯 척입니다. 우리 편으로 한다면요, 이 받는 이 담의 높이가 3m 12cm 정도. 느낌이 잘 안 오시죠? 대형 버스 높이 정도 됩니다. 대형 버스의 높이의 담이 쭉 쳐져 있어요. 그리고 두께도 그만큼의 두께가 됩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담을 세우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집에 담을 왜 세웁니까? 벽을 왜 세우죠?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벽을 세웁니다. 근데 이 벽의 높이가 3m가 넘습니다. 올라올 수 있을까요? 쉽게 못 넘어옵니다. 근데 이 두께가 동일하게 한 장대 여섯 척입니다. 3m가 넘는 두께입니다. 웬만한 대포를 쏘아도 부서뜨릴 수 없는 정도의 두께입니다. 이 담이 쭉 둘러쳐져 있습니다. 여기는요, 한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에스겔에 있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에스겔과 유다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그것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방의 담, 두께와 높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세우는 담은 견고하고 이만큼 높고 이만큼 두껍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했던, 너희들이 봤던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무너지지만 내가 만든 성은 그렇지 않다. 외부가 넘어올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전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6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 성전을 담을 보고 난 후에 이제 동쪽 문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면의 담을 이제 측량한 후에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동쪽을 향한 문이에요. 오늘 저희 그 강의 안에 보면 이쪽 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왜 이곳을 먼저 보여주셨겠습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을 떠나 동문에 이른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18절 19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동쪽 문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던, 유다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향해서 떠나갔어요. 그러게 에스겔에게 있어서는요, 이 동쪽 문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쌓여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가슴이 메이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는 그쪽으로 떠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그리움의 장소였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며 그 기억을 절대 못 잊습니다. 평생 가슴에 묻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의 동문은요, 이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곳,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향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곳은 항상 가슴이 메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오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43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다시 여호와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해서 다시 들어오게 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동쪽 문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다시 한번 그리움이 쌓인 곳,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곳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겠다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을 보면 이제 계단, 동쪽 문에 이르러 계단을 올라가면서 측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이 몇 층인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계단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똑같은 문을 살펴보면 되는데 저희 그림에 보면 동쪽, 북쪽, 남쪽 똑같은 문이 있습니다. 이 문에 이제 6절에서는 동쪽 문의 계단이 몇 층인지 안 나오고 있는데 22절과 26절을 보면 북쪽 문, 남쪽 문의 계단이 7층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동쪽 문이 7계단인 거죠. 이제 7계단을 올라갑니다. 제가 여기서 왜 7계단이라고 말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7계단을 올라가면 무엇이 있냐면 들어가자마자 문지기들의 방이 있어요. 문지기들의 방. 좌우 세, 각각 세 개씩 총 6개의 문지기의 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성전 문지기가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3m의 두께, 높이와 3m의 두께의 담이 부족한 혹시나 이곳으로 못 넘어오면 문으로 들어올까봐 여기에도 성전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은 안전한 곳이란 것이죠. 이제 이곳을 들어가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이제 이곳을 들어가면 이제 성전 바깥뜰이 나오는데요. 이 바깥뜰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17절을 보면요, 이 성전 동쪽 문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뜰이 나오고 여기에 박석 깔린 땅이 나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요, 여기 체크되어 있는 이 여기가 바로 박석 깔린 땅입니다. 이 박석 깔린 땅이 뭐냐면, 이 박석이 우리의 편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 자갈입니다. 잔잔한 자갈. 여기에 잔잔한 자갈이 삼면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요, 저희 교회에 대주차장이 있습니다. 순환주차장. 이곳에 가면 잔잔한 돌들이 깔려 있습니다. 비포장되지 않는 주차장인데 돌들이 깔려 있어서 여기 이곳에 가면요, 흙이 묻지 않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는 날에도 신발이 베리지 않습니다. 조금 좀 느낌이 오십니까? 이 박석 깔린 땅은요, 이 잔잔한 돌들이 깔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청결입니다. 먼지가 날리지 않는 깨끗한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 안에 청결을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17절 후반절을 보면요, 이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개의 방이 있는데 모두 30개의 방이다. 요 그림에서는 다 둘러져 있는 것이 바로 방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 개의 방입니다. 근데 이 방이 어디에 있나요? 박석 깔린 땅 위에, 청결함 위에 이 방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사람이 청결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28절부터 37절까지를 보면요, 이 바깥뜰에서 이제 안뜰로 올라가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바깥뜰에서 안뜰로 올라가는 이곳에 또 계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계단이 8계단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8층계 막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전 입구에서는 몇 층이었죠? 계단이 몇 개였죠? 7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몇 개죠? 8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 올라간다. 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올라가는 것. 즉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점점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7 더하기 8은 몇이죠? 15. 웃으시면 안 됩니다. 성전 입구에서 7계단, 그리고 지금 이제 안뜰로 올라가면서 8계단이 나옵니다. 더하면 15계단입니다. 근데 성전에 15계단에 올라가면서 이 당시에 했던 일들이,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시편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에 보면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20편. 120편 보면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있고요. 121편 보십시오.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2편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134편까지 나옵니다.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당시에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계단에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씩 외운 거예요. 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계단 올라가면 또 하나 읽고, 또 한 계단 올라가면서 또 하나 읽고,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 성전으로 올라간 노래를 읊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계단 어떻게 올라가시나요? 뛰어서 올라가시나요? 두 칸씩?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고? 그 당시는요, 이 레위인들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씩 한 칸씩 올라갔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날짜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을 보시면 이제 안뜰 계단을 올라오면 문과 함께 보석 건물들이 나옵니다. 이 강의 안에는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보면 특징이 있다면 번제물을 싣는 방이 있고 여러 개의 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상이 어떤 상이냐면요. 41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상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아 각을 뜨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것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희생제물이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관가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속죄를 받고 죄책에서 해방되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것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작업들을 하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외에도 이 에스겔 성전 한 상에서는요, 노래하는 자들의 방,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여러 가지 골방들, 그리고 제사장의 방들이 42장 내용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하나씩 다 살펴볼 순 없지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에스겔이 이 놋같이 빛난 사람에게 이끌려 함께 성전을 둘러보면서 이 측량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봅니다. 근데 에스겔이 측량하는 것을 못 본 것이 있어요. 놋같이 빛난 사람이 혼자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딜 것 같아요? 바로 지성소입니다. 41장을 한번 보십시오. 41장을 보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문벽을 측량하니 쭉 나오면서 3절, 4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상 가운데 에스겔이 함께 갑니다. 근데 에스겔조차도 이곳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이 누굽니까? 선지자이자 제사장입니다. 근데 못 들어가요. 왜 그렇죠? 이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대속죄일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지 않거나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지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에스겔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함께 측량하고 같이 보면 좋은데 이곳만큼은 측량하는 놋같이 빛난 사람만이 이곳에 들어갔습니다. 에스겔은 그냥 그것만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성전 본관 안에 건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림에서 보면요. 여기 검어게 적힌 네모 적힌 부분입니다. 이제 이곳인데 저희가 읽진 않지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 10개 정도가 있어요. 저희 40장 49절에 보면 쭉 나오는데 여기 뭐 몇 계단인지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 RSV나 NLT 성경을 보면요. 이제 10탭스라고 여기 있는 올라가는 계단이 10계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7, 8, 10, 25계단 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 점점점 올라가면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만나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뒤로 치고 뒤로 넘기고요.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 성전 본관으로 들어가면 세 개의 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전 현관, 그리고 외전 내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성소와 지성소 있습니다. 현관 입구와 성전 현관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입구의 문이 크기가 다 다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40장 49절을 보면요, 이 성전 현관의 넓이가 20척, 그리고 두께가 좌우 각각 3척. 그럼 몇 척이나 20 빼기 6은 14. 14척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은 그림 용지상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곳, 이곳이 이제 성전 현관입니다. 측량하는 게 나오는데, 성전 입구에서 안으로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좌우 3척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두 기둥 있는 여기까지가 14척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41장 2절을 보면 성소의 입구가 10척, 그리고 3절을 보면 지성소의 입구가 6척입니다. 14척, 10척, 6척. 점점 들어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점점 넓이가 좁아지는 이유는 이 지성소에 대한 신성함,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점점 좁은 문으로 이제는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던 한 8가지를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동일한 주제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거룩, 청결, 속죄, 깨끗함, 동일한 내용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더욱더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2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지막 보면 이 마지막 이 성전의 담을 측량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구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이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청결, 깨끗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 계속 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에스겔에는요, 지금까지 이 환상을 봤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듣고 이전에 생각하면서 이것을 다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에스겔이 이제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이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앞부분을 보면 40장 4절을 보면요,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환상 가운데 본 것을 이제는 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25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모든 것을 다 버려놓은 그 상태입니다. 작은 소망마저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너희 소망 없다? 이걸 전해야 됩니까? 아니죠. 에스겔은 지금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줘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 되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전해야만 됐습니다. 인간의 절망 한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이 사실을,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됐습니다. 좌절한 자리, 포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반드시 전해야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희망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것을 강조해야만 됐습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혹시 좌절하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이 말씀이 의지해서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에스겔이 전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 새 성전의 백성으로의 삶입니다. 이 새 성전에서의 모습이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박석 깔린 땅 기억하십니까? 청결입니다. 성전의 계단, 주님을 노래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희생 잡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상, 다시 한번 정결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에스겔도 들어가지 못한 지성소, 거룩입니다. 성전 외부의 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계속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성전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거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거룩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과연 거룩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배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집이든 사업장이든 회사든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그곳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최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또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먼저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주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과 버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빛저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속고만 살아갑니다.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 빛으로 소금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것,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도 세상에 빚져 살고 세상에 속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전해야만 됐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이 사실을 전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받은 사명이며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